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의 기적과 그리고 마술사의 믿음이 없는 헛된 마술과의 비교를 통해서 바울의 기적의 상징성, 그 우월성에 대해서 입증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또 마술사들은 자기가 가진 책들까지 모아서 불을 사르는 그런 사건 저희들이 예,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 계속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19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읽어보면, 그때 악령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달아났다.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떠돌이 유다인 대사제 일곱 아들, 스케오아스의 일곱 아들이 주술처럼, 주문처럼 사용하자 오히려 악령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어지는 사건들이 이런 극적인 전환 속에서 악령들인 일곱 명의 퇴마사, 스케와스의 일곱 아들들, 악령이 이들 모두에게 달려들어서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이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었다. 일곱 퇴마자들의 굴욕에 대한 보고가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집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게 된 결과로서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권능이 보여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고, 심지어 악령들조차도 두려움과 존경심 속에 주님 이름을 분명히 받듭니다. 마술적인 유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예, 그야말로 정신이 버쩍 들게 하는 본보기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즉새 영세자들의 대다수가 그들이 빠져있던 마술행위를 버리고 회개하도록 촉진시켰습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이 불러일으킨 두려움, 이것은 신자인 이들까지도, 그러니까 일반 마술사까지도 자발적으로 마술과 관련된 서적을 불태우게 만드네요. 그래서 이 수치가 은돈 5만냥이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은돈 30니까 비교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들은 은돈 30니,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온 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 마태복음 27장 9절. 그래요. 에베소에서 복음, 주님 말씀에 힘 있는 효과가 시작되고 있음을 20절.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더 힘차게 자라고 힘을 떨쳤다. 이렇게 루카는 보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범람하던 마술행위들을 타파한 예수님 이름의 결과는 더 힘차게 자람은 물론 주님 말씀의 힘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술 대 기적. 그래요.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마술과 기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요. 왜이 마술, 즉 능란한 손동작에 의한 오락 위주의 그런 마술이 아니라, 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제가 방송 중에 또 사도행전에서 마술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존의 그 마술사들, 요즘 아이들 중에 장래의 꿈이 뭐냐면 마술사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유명 마술사들이 이제 뭐 TV에서도 그렇고 엔터테이너로 뭐 유명세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리사, 마술사, 우리 그전에는 그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그것이 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했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요리사, 마술사. 근데 요즘은 뭐 당당하게, 그리고 오히려 더 인지도도 높고요. 그런 그 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술은 밀교적인 것들이 연류되어서 비롯된 그런 마술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침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 안에서 드러나는 기적들과 달리 마술은 신비적인 힘을 조작하려는 자기 본위의 이기적인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신비로운 능력들을 복종시켜 뜻대로 사용하고 이웃에게, 비록 이웃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술이나 요술행위는 경신덕에 크게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죠. 이런 행동들이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향을 지녔거나 마귀의 개입을 청하는 것이라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부적을 지니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지요. 강신술에는 흔히 점이나 마술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그런 행위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신자들에게 마술을 멀리하는, 무당을 멀리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예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민간요법이라고 일컫는 치료법을 쓰면서 악한 능력의 힘을 비는 일이나 다른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악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부적이라는 거요. 부적은 장식이 달린 팔찌처럼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해를 끼치려는 것을 막거나 미래의 좋은 운을 가져오게 하고자 두르는 신비한 액막이지요. 종종 심령주의라고 불리는 심령술은 죽은 자와의 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떤 매개를 통해서 이 교신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죽은 자와의 교신을 시도하려는 노력,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혼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는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민간요법은 약초탕 같은 자연치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힘을 이용해서 치료가 된다고 여기는 주술사의 치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 모두가 그 자신을 악령들에게 내어놓는 그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행위들의 일부가 악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박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마술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더욱더 잘하고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 바울의 사도의 에베소에서의 모습. 자, 루카는 이제 짧게 두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앞으로 계획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9장 21절에서 22절. 이런 일들이 끝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협력자들 가운데서 티모테오와 에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렀다. 루카는 바울의 에페소 선교 이야기를 커다란 소동 사건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그쵸? 뭐 마술사와의 대결, 또 앞서의 기적, 이런 큰 19장의 전반부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앞으로의 여행을 계획한다는 기사를 이렇게 21절에서 22절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루카는 바울이 에페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에페소 은장이들의 소동 때문이 아니라, 그죠? 이제 다음 이어지는 내용 속에 나오는 이제 은장이 에페소의 소동이 소란이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뭐 앞서 1차, 2차에서는 유다인들의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상황에서 급하게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친분이 있는 세례받은 이들의 도움으로 지혜롭게 피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3차 여기 에페소에서도 떠나는 것이다.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계획대로. 앞서 바울은 본인 계획대로 하다가 예수님의 영, 성령 또는 환시를 통해서 그죠? 길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3차 선교행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누가 이걸 우리에게 보도해 줌으로써 의도된 선교 계획이라는 것, 유다인들의 박해나 성령의 뜻으로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뜻대로 갔더라. 그래서 다음이 이어지는 은장이 소동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시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는 사도들에게 내린 명령을 이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루카는 여기서 두 구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로마로 가고자 한다는 언급은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의 윤곽을 결정짓게 해주지요. 실제로 28장에 가서 사도행전 말미에 담대히 로마에서 비록 같은 연금 죄인의 몸이지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바울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루카가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 중 하나는 그 당시 이방 세계의 심장부인 제국의 수도 로마에 바울이 머물게 됨으로써 복음이 그곳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모든 선교보고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 즉 로마로 이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로마에도 가봐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루카에게 선교를 위한 개인적 계획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삶을 결정지었던 거룩한 당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할 구원의 메시지의 확산에도 해당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복음서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또 신약성경 안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더 그런데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뭐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당위성의 표현을 쓰는 경우죠. 뭐 사도행전을 하니까 같은 저자 루카의 복음서에서 보면 24장 26절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들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용된 당위성의 표현법은 당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당신 아들의 피를 필요로 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당위성의 표현법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공생활 초기에 당신이 부여받으신 선교를 어떻게 구현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른 무리를 보시고 유다 백성 전체가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백성들의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근본적으로 뿌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신 것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당신 안에서 현실적인 희망을 퍼올리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난폭한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것임도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에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아마 끊임없이 성경을 예수님도 묵상 읽으셨을 물론 예수님이 읽으셨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쳐 회당 예시이긴 하지만 그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요 순간 때마다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특히 고통받는 주님의 종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삶, 예수님도 그렇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과정에 중과 부활을 이해하는 과정에 그 예수님 사건, 그리스도 사건을 고통받는 주님의 종으로 당연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필리포스의 도움을 받아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 개인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들이 일으킨 기적도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그 예수님의 닮아감 속에서 뭐뭐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거룩한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라는 확신 속에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의 사도가 지금 19장 21절에서 22절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 중후반부의 내용을 20장부터 28장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자신의 계획 속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 예루살렘은 이제부터 바울의 우선적인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바울의 사도의 모습은 루카복음서 9장 51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지요. 바로 이 9장 51절부터 그 루카복음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 예루살렘 상경기입니다. 요한을 뺀 마테오, 마르코 모두 예루살렘 상경기가 있지만 분량적으로 엄청난 많은 그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것이 루카복음의 예루살렘 3경기고, 여기에 지속적인 어떤 제자됨의 교육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행로, 그것은 바로 루카복음의 그 예루살렘 3경기 9장을 시작하는 9장 51절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바울 역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성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과 바울의 삶이 많이 닮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루카는 바울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려 하는 주요 이유를 여기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아주 짧은 구절 두 구절로 계획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바울호 자신의 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건네주고자 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바울의 서간에서는 특히 친서 로마서나 코린토이서.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에 앞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방문하는 이유는 두 번째 선교회 때 창립된 교회들을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루카는 바울이 협력자들인 티모테오와 에라스토스를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지요. 바울호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방문에 앞서 자신의 협력자들을 먼저 파견한 일에 관해서는 바울호 사도의 편지, 친서 안에서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들은 특히 바울호가 헌금,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호금 모는 일을 돕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끝난 뒤 바울호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봐야 하겠습니다고 말하겠다. 19장 21절. 에페소에서 바울의 기적과 마술사들의 어설픈 구마 흉내를 마무리하면서 루카는 간결하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면 바울의 선교 구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를 더 보여주는 것. 자, 표현 중에서 본다면 이런 일들이 끝난 뒤라고 하는 표현. 자, 이거는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이런 일들이 성취되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끝냈어, 일이 끝난 뒤 이런 것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자, 완성되었다, 실현되었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에는 암시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본문 그대로 읽으면서 이런 일이 끝난 뒤 비포, 애프터 이런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생각해야, 연결부사를 생각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에페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작정하였다,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엔 이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성경 본문에는 엔톤 푸네우마티, 그러니까 영을 통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 이걸 조금 생략을 했는데 본문에는 영을 통하여, 푸네우마티 하면은 성령을 통하여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중간태 동사 티테나이와 함께 쓰여지면서, 그러니까 마련되었다, 재정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되었다, 만들어졌다. 원 티네미라고 하죠. 티네미 또는 티네나이, 티네니. 이렇게 우리 뭐 히라보를 읽을 때 이제 I, E 개념이 뒤에 좀 이제 요즘은 우리가 E라고 문자상으로 이렇게 있는데 현지에서는 I로 끝을 읽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여하간 이 표현을 쓰여지면서 바울 자신의 영이 스스로 원의를 일으켰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로 해석하는 건 합당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해석하는 것도 그리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 5장 4절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의 속에 품었소.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가 사기, 기만 행위를 했을 때죠. 베드로가 야단치는 장면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들 부부에게 왜 그런 일을 꾸몄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 이런 일을 마음속에 꾸몄어라는 표현처럼 바오로가 지금 이 계획들을 본인이 결심했다, 꾸몄다. 꾸몄다면 좀 부정적인 의미고 계획을 세웠다, 이런 표현. 왜 이 표현을 강조하냐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뜻대로 또 당위성의 표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 속에서 지금 이 표현은 바울은 본인의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앞서 바울의 본인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성령이 바꿔놓거든요, 환시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 후반부로 갈수록 로마로 가는 것은 여기서의 어떤, 물론 로마도 이렇게 자신이 결정했지만 그 결정을 실현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방법이 달랐었죠. 수인의 몸으로 가잖아요. 체포되어서 로마 식민권을 행사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죄인의 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는 거죠. 재판을 걸기 위해서 가는 거. 로마 시민권자로서 항소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걸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일단 이 두 구절에서는 바로 본인의 계획이다, 본인의 어떤 결정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마케도니아와 아시아, 즉 유럽 대륙에 그가 새롭게 건설했던 교회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결심과 병행하고 있죠. 루카복음 9장 51절,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상경기에 루카가 예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19장 21절에서 22절, 그래서 본인이 꾸몄다, 계획했다라는, 결심했다는 의미처럼으로 병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오로가 자신의 실현 속에서 주님을 닮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오로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로마에도 가야 한다고 느끼지요. 실제로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라고 바오로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9장 에페소를 떠나기로 하면서 로마까지 가야지 자신이 생각한 것.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 23장 가서는 예수님께서 환시 속에 다시 분명히 해주신다라는 거죠. 진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환시를. 루카의 바오로가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네요. 로마 방문에 관한 바오로 자신의 진술은 에페소가 아니라 코린토에서 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또 15장, 즉 처음 서론과 본론에 가면 바오로가 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앞으로 갈 교회에 방문할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이고, 또 편지의 본문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끝인사에서도 곧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본문을 읽어보면 로마서 1장 9절에서 15절,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오늘 낮에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오로가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땅끝까지 가는 여행을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가 왜 로마를 가봐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여기서는 그렇게 드러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루카는 히라보 동사, 뭐뭐하는 것이 옳다, 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것이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이루기에 꼭 해야 하거나 필요한 일이라는 것, 거룩한 당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카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에서 바오로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가택연금 상황 속이지만 로마에 체류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 바오로의 모습으로 그 끝을 맺게 되지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구절을 오늘 읽으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지금까지 서울대 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모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혜석 사도위원 신부님의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